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7장 안에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 맨 앞부분에는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죠. 여지껏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깊이 사랑하고 섬긴 적이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곳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세 번째로는 자손들을 향하여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 10절, 11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대상이 나오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번 예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곤 했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표현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백성들 혹은 뭐 이웃들 이런 표현보다는 나라, 민족, 국가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령 국가에 충성하자,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써왔죠.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혹은 이스라엘 국가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국가에 충성하라 이런 표현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성경적인 개념은 아닌 거예요.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많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불행하지만 좋지 못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때나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나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국가에 충성하라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몇몇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위정자 개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표현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옆에 있는 이웃, 이웃은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복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국가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여서요. 가령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가정과 국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말은 표현 자체도 틀리지 않고 의미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없게 하려고 하면 그냥 가정을 위해서 이런 표현보다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적절한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 교회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오해할 여지 없이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짚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국가, 나라,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두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복의 내용은 여지껏과는 다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한 곳을 정하여, 두 번째로 그를 심고, 세 번째로 그를 거주하게 하고, 네 번째로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 뒤에 보면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네다섯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지껏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잘 뜯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사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곳, 그들이 정한 곳, 혹은 그들이 찾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곳, 이런 곳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겠다고 하죠. 그를 심어주시겠고, 또 세 번째는 그를 거주하게 하게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하셨고요. 또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현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의 피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난민 신세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00년 넘게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주변 이방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자기 집이 정확하게 딱 여기, 자기 땅이 여기, 이렇게 해서 지내지 못한 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 끝에 보면 악한 종류로, 주변의 악한 민족들이에요,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해봐라. 이거 아니죠.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땅이 있어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래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어두신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약속할 때에 일단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심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반드시 너에게 성취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죠.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거나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여지껏과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지껏은 그냥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정해준 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심어주어 너희들이 여지껏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1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겠다. 전과 같지 않게 하겠다.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다. 근데 여지껏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여지껏은 사사시대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다윗시대를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지껏은 사사들이 있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늘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훌륭한 통치자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주변으로부터 침략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삶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살 수 있는 지역도 살아가는 모습도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본문을 설명드렸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통치자도 새로 세워주시고 그 통치자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쭉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죠.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백성. 그래서 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지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복받은 지도자가 생기고 또 믿음 안에 서 있어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복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의 종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을 주셨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만약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떤 복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윗이 복받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늘 듣다 보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 모세가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도 복받고 애굽도 복받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네요.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고자 애굽을 복받게 하시고자 온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인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름이 나고 목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목회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 성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목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 그렇게 기도하곤 하지만 주님 제가 참 맡아서 섬기고 있는 제가 돌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은혜와 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찌하든 구원과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역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이 복받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 또 주님 앞에 기름부음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합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